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가 내일 치러지는 가운데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경합주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어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한 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후손들에게 혼돈과 두려움, 증오의 나라가 아닌 자유, 정의, 연민의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기도와 대화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동부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서 자신이 집권했던 4년 전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현 정부 중 어느 시절이 더 좋은지 물으면서 나는 오늘 모든 미국인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갖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물가 상승을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 탓으로 돌리면서 화요일에 여러분의 투표로 나는 물가 상승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 유권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트럼프 후보는 남성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북한군이 분쟁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을 포함해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보고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북한군의 전선 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매우 위험한 확전을 의미한다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국제적 수준의 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오늘 한국을 방문해 조태열 외교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관련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만여 명 중 전선 지역에 배치된 병력 수가 8천 명에 이른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와의 관계 단절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오늘 성명에서 1967년부터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도와온 이 기구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협정의 취소를 유엔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데니 데이넌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성명에서 하마스가 어떻게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에 침투했는지를 강조하는 압도적 증거들을 유엔에 제출했지만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수장인 필립 라자리니 집행위원장은 최근 이스라엘에 의해 제거된 하마스 고위관리가 사무소 직원이었다고 인정했으며 유엔 부대변인도 직원 9명이 지난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레바논과 접경하고 있는 이스라엘 북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레바논 남부의 리타니강 너머로 헤즈볼라를 몰아내고 모든 재무장 시도를 타격하며 우리에 대한 모든 행동들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경에서 30km가량 떨어져 있는 리타니강을 포함한 접경 지역에서 헤즈볼라 세력과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을 계속해왔으며 최근에는 상대편 영토 내부를 향한 대규모 공방이 오가는 등 충돌이 국지전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오늘 성명에서 레바논 남부 바라치 지역을 담당하는 헤즈볼라 지휘관 아부 알리 리다를 공습을 통해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 44대와 함정 6척 등이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연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3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타이완 주변에서 작전 중인 중국군 항공기 44대와 함정 6척, 관공선 1척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항공기 중 37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타이완 남서부와 남동부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군은 타이완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타이완 주변에서 이 같은 군사활동을 거의 매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러시아 해군이 오늘 인도네시아 영해 일대에서 첫 해상연합훈련을 시작했다고 인도네시아 해군이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4일부터 8일까지 수도 자카르타 동쪽 보르네오섬과 자바섬 사이의 자바해에서 인도네시아와 러시아 해군 간의 국제 파트너십 실현을 위한 연합훈련이 실시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훈련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러시아 함정 4척이 어제 현지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4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국제적인 중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외교 수장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리로 한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국내가 군사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단계적 대응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 수장들이 북러 군사협력 심화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외교 정책이 미한 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비나 눈 오는 곳도 있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7도, 최고 기온은 영상 1도에서 1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5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국제적인 중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북러 외교 수장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리로 한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북러가 군사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단계적 대응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러 외교 수장들이 지난 1일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했죠.
그렇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 1일 모스크바 외무부 리셉션 하우스에서 3시간 이상 전략 대화를 가졌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과 특수서비스, 즉 안보 분야 사이에 매우 긴밀한 관계가 구축됐다며 이는 우리와 당신의 국민을 위한 중요한 안보 목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지지하는 북한의 원칙적인 입장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현명한 영도 아래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승리의 그날까지 언제나 러시아 동지들과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러 양측은 이번 전략대화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러는 지난 6월 열린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의 합의를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쌍무관계 발전을 위한 실천적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러가 여전히 파병 문제에 관한 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군이 직접 격전지 전투에 참가할 목적이라면 추가 파병 문제까지도 논의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의 러북관계의 큰 그림을 그리는 설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포괄적인 협력관계, 그러니까 추가 파병부터 시작해서 경제협력, 군사협력, 다양한 분야의 협력, 그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에 대한 대응 이런 걸 협의했을 것 같고요.
북한이 최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9형을 시험 발사하면서 또다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러시아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나요?
러시아 측은 회담 결과를 담은 공보문을 전략대화 이튿날인 2일 배포했습니다. 공보문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침략 전쟁을 억제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지도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북한의 ICBM 도발 등을 두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한동맹이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러시아는 그런 북한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핵우산을 추가로 펼쳐서 한미의 핵기반 동맹의 균형을 잡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북한이 하고 있는 핵미사일 고도화와 관련해서 러시아는 지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와 관련한 기술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박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공보문은 또 이번 전략대화에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기타 지역들에서 정세 격화의 주요 원인은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의 도발 행위에 있다는 데 대한 공동인식이 표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쌍방은 전통적인 북러 친선 관계를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으로 올려세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조항들을 정확히 이행하려는 굳은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기자, 지난 주말에는 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유엔 사무총장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놨죠.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은 2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 규탄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의 지난달 31일 성명을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신형 ICBM 화성포 19형 시험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에 대해 노선 변경이란 있을 수 없고 핵무력 강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는 멍청한 짓을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북한을 적대시하는 국가들이 핵에 기반한 군사 블록을 만들어 엄중한 위해를 가해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유엔 사무총장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편견적 입장이 미국과 추종 세력의 적대 행위를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부각되면서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대응이 한층 공세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유엔을 계속 견제하고 비판함으로 인해서 러시아하고의 군사 안보 공조 또는 여론 공조와 관련해서 자신들의 어떤 역할,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엔의 어떤 역할, 특히 유엔 사무총장을 겨냥한 비난들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한국 정부는 이런 북러간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군사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한 북러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러가 추가적인 군사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면 이는 개탄할 만한 일이라며 국제사회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북한군 파병을 비롯한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재차 강력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지난 30년 동안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영내와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위협해오던 세력이 누구였는지는 자명하다며 한미 양국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대해선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반응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 병력 이슈에 대한 중국의 침묵에 놀랐다고 했는데 이런 언급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최근 몇몇 관련 보도와 각 당사자 반응에 주목했다며 조어러는 두 독립주권 국가로 양자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그들 자신의 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조로 양자교류 협력의 구체적 상황을 알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린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각 당사자가 국면의 완화를 추동하고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중국의 반응에 대해서 어떤 분석이 나오나요?
중국 외교부의 이런 언급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의 복잡한 속내가 반영된 미묘한 반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러 밀착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파병 움직임 자체는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홍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전이 장기화하는 데 대해선 국익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전으로 확대되거나 중국이 직접 연루되는 데 대해선 매우 부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기나 미한동맹 또는 미한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요건이 만들어지는 데 대해서도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소장은 중국이 북러 밀착에 대응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한국을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격적인 비자 이 면제도 저는 그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 외교에서는 대단히 유해적인 일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 소장은 주고받기식 외교에 철저한 중국으로선 아주 이례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 수장들이 북러 군사협력 심화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한국 측의 조태열 외교장관과 김용현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를 계기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를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6차 미한 외교 국방 2+2 장관회의 뒤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속적인 불법 무기 이전,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을 군사협력 심화 사례로 꼽았습니다. 양측은 북러 간 군사협력이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정을 위협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대응 방안을 식별했고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면밀히 주시하고 추가 공개하기로 했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한은 이와 함께 10월 31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북한의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불안정 조성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한국의 방위에 대한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또 2023년 4월 체결한 워싱턴 선언의 공약들을 이행하면서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고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안보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을 완성하는 등 미한 핵협의 그룹 NCG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반도 내 미 전략 자산의 가시성을 증진하고 도상 연습과 모의 연습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 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약과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상의 의무에 대한 오랜 공약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영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며 미한이 공통의 도전 대응에 필요한 전력 태세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방위산업 기반 간 호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계속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특정 상황에서 사이버 또는 우주 영역에서의 공격이 미한 상호 방위 조약 제3조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 결정은 각 사안별로 미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호 방위 조약 제3조는 당사국 일방이 침략당할 경우 공동 대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한편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의 증대되는 핵 미사일 위협과 같은 공통의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3국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협력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와 올해 3국 외교 국방장관급 회의에서 발표된 공약들로 인해 더욱 심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을 우회적으로 겨냥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했다며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동맹인 오커스의 필러2 아래 선진 역량 프로젝트에 관한 협력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임을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러2는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사이버 안보,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에서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필러2 협력 대상으로 한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외교, 국방 수장들이 북러 군사협력 심화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도 큰 우려를 나타내면서 즉각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조태열 외교장관과 김용현 국방장관, 캐나다의 멜라니 졸리 외무장관, 빌 블레어 국방장관이 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첫 외교 국방 2+2 장관급 회의를 열고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비판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이날 회의 직후 채택한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러시아의 잔인하고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만 발의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 민감한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포함해 러시아가 무기와 병력을 대가로 북한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또 대규모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배치된 데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러시아에서 북한군을 철수할 것을 양국에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과 유럽 대서양 지역의 안보가 점점 더 상호 연결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추가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또 최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9형을 시험 발사하며 도발에 나선 것도 비판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지난달 31일 ICBM 시험을 포함한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이 같은 행위는 북한이 주민들의 안위보다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라며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양국은 또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다자간 제재 감시 노력에 계속 전념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캐나다군의 네온 작전을 통해 자산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지난달 다자간 제재 모니터링팀이 출범한 것을 환영하면서 제재 위반 및 회피 시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국제 평화 및 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다가오는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 등 국제사회와 완전하고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캐나다는 북한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보호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국이 인도태평양 파트너이자 안보 및 국방의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자 협력 강화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켜 나간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2+2 장관급 회의를 2년마다 개최하고 양국 간 인도태평양 대화를 출범해 양국의 인도태평양 특사가 북태평양을 포함한 공동의 지역 우선순위에 대한 공동행동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양국 육군참모회담을 정례화하고 양자 및 다자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내년 3차 방산물자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방산협력기회를 확대하고 양자 사이버정책협의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앞서 지난 2022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하고 이를 통해 경제와 안보,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후 올해 2월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과 조태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만나 고위급 외교 국방 회의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이 미국과 호주에 이어 외교 국방 장관급 회의를 진행한 세 번째 국가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외교 정책이 미한 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워싱턴톡 대선 특집에선 전직 미국 고위 관리들과 함께 두 후보의 정책 방향을 심층적으로 점명하며 한반도와 지역 안보에 미칠 파급 효과를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2일 VOA 워싱턴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리처드 롤리스 전 미국 국방부 아태안보 부차관과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국장의 대담 정리해드립니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한 동맹 관계와 대북정책이 매우 다를 것이라는 불안감이 한국 내에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 대선 이후 미한 동맹 관계가 급변한 적은 없었습니다. 리처드 롤리스 전 부차관님,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보시나요?
I do. And I do believe that irrespective of who is elected, it could be dramatic.
네, 누가 당선되든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극적으로 변하겠죠. 하지만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더 호전적이고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파병뿐 아니라 미사일 발사, 또 북한이 한국과의 교류를 중단하고 한국을 적대국가로 간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이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후보가 이기든 이에 잘 대응해야 할 겁니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누가 승리하든 두 후보 모두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 할 텐데요.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국장님, 한국이나 미국의 아시아 동맹들이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전혀 다른 미국을 예상해야 할까요?
There will be some differences, of course. I mean, as you said, all countries put their own interests first.
물론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을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모든 나라들은 자국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미국의 외교 정책이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그러나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관계에 있어 특이하고 독특한 접근법을 취할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한국에 첨단 군사장비를 제공할 것을 지지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또한 동맹관계에 훨씬 거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솔직히 방위비 분담과 동맹이 자국 방위에 더 많은 부담을 주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걸로 보입니다.
유세 기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그가 김정은과 잘 지내왔다고 말했고 김정은과의 외교를 그의 주요 외교 성과 중 하나로 꼽아왔습니다. 롤리스 전 부차관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위협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비핵화 목표는 제쳐둘 것으로 보십니까?
I think we've already put aside
비핵화 목표는 이미 제쳐뒀습니다. 한국 일각이나 미국 정책 엘리트들 사이에선 비핵화를 여전히 주문처럼 주장할 수도 있죠. 하지만 비핵화는 전적으로 비현실적입니다. 북한은 결코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과 직접 협상할 방법을 찾으려 할 겁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핵심은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팀에 누구를 배치하느냐가 될 겁니다. 그들이 대통령을 안내하고 이끌어 한국과 일본 모두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일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수십 년간 노력해온 이 시점에 미국이 북한 비핵화가 비현실적이라고 한다면 한국인들로서는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I don't believe so. The body politic in South Korea is very divided.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 사회의 정치적 여론은 매우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인정합시다. 한국에는 어떻게든 북한을 포용할 방법을 모색하는 매우 강력한 진보 좌파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들과 대화해보면 그들은 북한이 핵무기 측면에서 큰 형님 같은 위치에 있고 핵 보유국으로 남을 것이며 앞으로도 핵 역량을 계속 이용하고 이를 활용할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최근의 확장 억제 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논의에서 미한 간의 확장 억제와 핵 우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추가 방안을 강구하는 협의체를 운영 중이죠. 문제는 북한이 호전적인 정책을 지속하면서 한국에 대한 중대한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런 핵 보장이 미한 관계에서 어떻게 검증될 것인지가 될 겁니다. 북한은 아마 이를 시험할 겁니다. 북한은 어느 미국 행정부 하에서도 이를 매우 빠르게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트럼프와 해리스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여기에 대응해야 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북한 비핵화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걸 공론화하는 건 다른 문제인데요. 비핵화 목표를 정강에서 제외하는 건 북한 비핵화가 어렵다고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존스턴 전 국장님, 그래서 한국인들로서는 미국의 배신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Look, I don't think so. As Richard said, there's a near-term reality.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이 말했듯이 우리가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로 유지할 수 있죠. 바이든 행정부의 어느 누구도 궁극적인 목표로서 비핵화를 포기했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핵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억제력에 집중하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아시다시피 바이든 행정부는 대화를 위해 북한에 계속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했고 미한일 3국 협력을 강화했으며 영내 미군 전력 구조와 역량을 다각도로 향상시켰습니다. 따라서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협상 가능성을 계속 모색하면서도 동시에 억제와 안보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위협과 북한이 초래하는 위험을 줄여야 할 시급성을 강조하셨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또다시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시나요? 바이든 행정부가 모든 면에서 긴장 완화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그러면 북한만 더 대담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I guess I disagree a bit with the premise. I'm not sure that I agree that we see the Biden administration.
저는 그 전제에 대해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모든 면에서 긴장 완화를 추구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군요.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지원은 상당히 강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분명히 우크라이나에 더욱 장거리 역량 지원을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러시아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해서요. 따라서 이건 그저 긴장 완화가 아니죠. 타이완에 대한 지원도 강력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을 지원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정부가 긴장 완화만을 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의 주요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과 소통 채널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왔지만 그건 긴장 완화와는 다른 차원이죠. 따라서 해리스 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는 접근 방식에 많은 연속성이 있을 겁니다. 3국 관계 구축에 계속 집중할 겁니다. 동맹들의 역량 강화에도 계속 집중할 거고요. 일반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해 동맹을 우선하는 접근법은 해리스 행정부의 특징이 될 겁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와 유사한 방식이 될 겁니다.
존스턴 석좌는 바이든 행정부와 장차 해리스 행정부가 모든 면에서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롤리스 전 부차관님, 하지만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두 후보 모두 비핵화가 아닌 위험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이게 긴장 완화 아닌가요?
I think the premise may be wrong. We in our toolbox only have certain things we can do.
전제가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입니다. 반면 북한은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선택지를 파악하고 그걸로 뭘 할지 결정하는 데 매우 능하죠. 그래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또한 최악의 상황에서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설사 긴장이 완화되더라도 그저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긴장 완화는 오직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믿을 때만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존스턴 석좌가 말했듯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깨달은 건 그가 북한과 좋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북한이 의미 있는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번엔 매우 다르게 접근할 겁니다. 그들이 나를 한번 속였다는 걸 인식하고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시도는 할 겁니다.
존스턴 전 국장님, 해리스 부통령은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와는 친밀하게 지내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는데요. 이는 그녀의 향후 대북 정책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 발언을 진지한 정책적 발언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Yeah, look, as Richard said, you know, the American policy toolkit has only so many tools.
롤리스 부차관이 말했듯이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은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보유한 수단을 사용할 뿐이죠. 강력한 대북 제재는 유엔을 통해 가해지곤 했는데 이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려 하지 않으려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북한을 부추기고 그들의 역량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줬죠. 한반도에서의 억제력은 우리 동맹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이뤄집니다.
선거 운동 기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차례 유럽과 아시아 동맹이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롤리스 전 부차관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방위비 분담금 재협정이 틀림없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의 거래적 접근 방식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 일본과의 매우 강력한 3국 협력을 약화시키지는 않을까요?
I think Mr. Trump has made it clear that he expects much more from all of our allies. He's very frustrated.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가 우리 동맹들의 훨씬 더 많은 걸 기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독일, 프랑스와 유럽의 다른 국가들, 나토 동맹들에 대한 불만이 크죠. 그는 일본과 한국 역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실히 믿고 있을 겁니다. 한국의 현재 국방 예산은 GNP와 약 2.8% 수준이고 이는 현재 협정에 따른 연간 약 1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아주 초기에 한국과 일본 모두의 방위비 지출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할 겁니다. 제게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만 한국 입장에선 진보 보수 두 진영 모두의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예상해야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방위비를 GDP의 5%, 적어도 3.5%까지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도 봤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아주 초기에 벌어질 겁니다. 아마 앞으로 5년간 적용될 이번 합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서명도 했지만요. 그러나 다른 이슈들도 있을 겁니다. 무역 문제나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위기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수행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안보 우려를 부추기면 오히려 한국이 핵무장으로 나아가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접근 방식이 미국의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이 이를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죠.
You know, you use the word opportunity. I think it could come to a situation where
기회란 단어를 쓰셨습니다만 한국이 불안감을 느껴 핵 역량을 모색하는 매우 어렵고도 아마도 나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트럼프나 해리스 대통령의 국가안보팀이 이런 문제를 완화시키고 한국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고려하지 않도록 동맹관계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존스턴 전 국장님, 연속성을 강조하셨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연속성 차원에서 그녀가 최근 합의된 미일 동맹 현대화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관련해서 양국 부처 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도록 할까요? 진행 상황을 뒤흔들지 않고 말입니다.
I think those initiatives and by the way I think President Trump would keep many of them going too, right?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많은 부분을 계속 진행할 거라고 봅니다. 보다 긴밀한 미일 지휘 통제 구조, 군사 작전 통합 등 말이죠. 이는 초당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겁니다. 방위비 분담 문제가 일본과 한국 모두에 훨씬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이 말했듯이 일본이 2022년 국가안보 전략에서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방위비 지출도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일본도 매우 극적인 변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이 계속돼야 하고 심지어 더 강화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리처드 롤리스 전 미국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과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국장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10개월 만에 재개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캐나다는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고 우크라이나는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1일 북한의 10월 31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히고 프랑스는 한국 및 일본과의 전폭적인 연대를 확인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 의무를 지체 없이 준수하며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는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북한이 거듭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불법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며 무책임한 방식으로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 및 국제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추가 탄도미사일 시험이나 잠재적인 핵실험을 포함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대화에 나설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31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인도태평양 영내의 평화 및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우리는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이날 성명을 통해 2024년 10월 31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이는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또 다른 무책임한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아울러 북한의 파병 등 러시아와의 협력도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침략국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고 계속 고의적으로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전 미사일과 비교해 가장 높은 고도로 발사된 이번 미사일 시험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배경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미사일 총국이 지난달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9형은 최대의 정점 고도 7,687.5km로 상승해 1,001km 거리를 85.9분간 비행한 후 동해 공해상 예정 목표 수역에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화성포 19형이 화성포 18형과 함께 운용되게 될 최종 완결판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공화국 수호의 제일 핵심 주력수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곧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투에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가 북한 군인들을 겨냥한 심리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한국이 우크라이나가 계획하는 심리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노시창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에 대한 심리전을 강화해 나갈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방지센터의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이 VOA 우크라이나 서비스와 인터뷰에서 그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발렌코 센터장은 북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우크라이나의 심리전과 관련한 질문에 앞으로 북한 주민이 등장하는 동영상이 추가로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미 북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을 진행 중이었죠?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주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이 운영하는 나는 살고 싶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는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 유튜브와 사회 연결망 서비스 X에 한국어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문자 메시지 서비스 텔레그램에도 한국어 문자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북한 군인들이 다른 나라 땅에서 무의미하게 죽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며 항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식량과 쉼터,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코발렌코 센터장은 북한군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코발렌코 센터장은 북한군이 현대전에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후 실제 전투에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가안보방위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방지센터는 러시아 군에 합류하는 북한군 부대와 개인을 식별하고 러시아에 주둔하고 있는지, 우크라이나 군대에 대한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지, 우크라이나 임시 점령지역에 주둔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우크라이나로 모니터링 팀을 보낼 의사를 지금 내비치고 있죠?
네, 최근 미국을 방문한 김용현 한국 국방장관이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30일에 밝힌 건데요.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연한 우리 군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것이고.
우크라이나전의 경우에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군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 앞으로 우리 군의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의 파견은 파병과는 다르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네, 김 장관의 발언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 그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나온 발언이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두 정상은 정보와 전문성 교환을 강화함과 동시에 행동 전략과 대응책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에 대한 심리전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원은 심리전이 북한군의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조 연구위원은 북한 군인들의 경우 지금 아무런 명분도 없이 전쟁에 동원되고 있다면서 전투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거나 사기가 높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 한국이 북한과 장기적인 심리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 군인에 대한 심리 전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도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심리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미군 특수부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전쟁 상황에서 북한군의 심리전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네.
이어서 군사작전은 24시간 내내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면서 군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길다. 그 지루한 시간 동안 확성기와 전단지가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국방 전문가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한편 최근 전장에서 드론의 사용이 빈번해진 가운데 드론을 적극 활용해 전쟁 지역에 있는 북한 군인들에게 전단과 음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조심스러워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심리전이 북한 병사들의 항복을 이끌어내는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기도 하는데요.
네.
우크라이나의 북한 전문가인 미콜라 폴란드 츠크 씨는 우크라이나의 심리전이 북한 군인들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폴란드 츠크 씨는 북한 주민들은 특별히 정치에 거의 관심이 없다면서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의 선전 공략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리대사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심리전에 참여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랩스 전 대사 대리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인력을 보내 이 지역에 배치된 북한 군대와 관련된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조언하기로 결정한다면 파견 인력이 전투원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파견 인력이 전투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와 함께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관리가 북한 군인들을 겨냥한 심리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내용과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예, 오는 10일로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 전면 개편과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예,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과 엠브레인 리퍼블릭의 지난 1일자 발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각각 19%와 17%를 기록했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것은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네.
부정평가도 72%로 취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특히 여당의 주요 지지 기반인 대구와 경북에서도 지지율은 18%에 그쳤고요. 수도 서울은 12%에 불과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 이렇게 최저치를 기록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봐야 할까요?
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제를 지적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요.
네.
이어 경제와 민생 문제, 소통 미흡, 외교 문제 순이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의 여당 공천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위기감과 함께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탄핵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야당은 이 사안을 놓고 윤 대통령 임기 단축과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비난과 우려에 대해서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국민들의 걱정을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최근 드러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법적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들은 윤 대통령과 참모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하고 나선 건 이런 기류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여당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한 건가요?
예, 한동훈 대표는 오늘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네 가지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윤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 국정 기조 전환,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 개각,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이 그것입니다. 한 대표는 민심이 매섭게 돌아서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졌다는 점을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대통령실을 겨냥해서는 적어도 지금은 국민께 법리를 앞세울 때가 아니라며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 한동훈 대표에 앞서서도 여당 소속 시 도지사들 그리고 당 원로들도 윤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내놨다고요?
예, 시 도지사들은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과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 등 당 원로들도 윤 대통령에게 취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예, 충청남도가 각종 행사에서 임산부와 어린이가 우선 입장할 수 있게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조례 제정은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임산부와 어린이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려한다는 거죠?
예, 우선 입장 제도가 핵심인데요. 도의회에 발의된 조례안에는 축제나 행사를 개최할 때 임산부와 12살 이하 어린이를 동반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용 입구를 설치해서 빠른 매표와 입장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임산부와 어린이가 우선 입장하는 행사와 시설은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지역 행사와 축제, 공립문화시설, 충청남도와 소속 행정기관 및 도 출자, 출연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시설 등입니다.
네. 임산부 등 우선 입장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구별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임산부는 산모수첩과 임신확인서를 소지하면 되고요. 어린이는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여권,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정부기관이 발급한 신분 확인증 중 하나를 지참하면 됩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우선 입장 제도가 아이 키움 배려 문화를 조성하고 저출생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당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한 내용 그리고 충청남도가 각종 행사에 임산부와 어린이를 우선 입장하는 조례를 추진한다는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뉴스 그리고 뉴스투데이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